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게 됩니다. 항상 롤러코스터처럼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고 안 되다가도 잘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주어지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9절이지만 사실 이 49절은 40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그 환영하고 기다리는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삶이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환영하지 못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으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지난 15년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캐나다 와서 15년 살다 보니 점점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연말이 되면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또 한국에서 보내오는 카드의 숫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왕래를 하게 됐죠.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또 때로는 전화도 그렇게 자주자주 그 시간들을 화려하고 투자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횟수와 그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약속들이 즐비하게 잡힙니다. 두 번, 세 번, 10년, 20년, 30년 후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하겠죠.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아, 그렇게 인심을 잃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될 판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는 사라져가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한 명은 12년째 그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싫은 감정으로 남게 될까요? 때로는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음이라는 생각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죽음이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들어왔던 그 죽음은 세상을 곧 지배하게 되었고 그 지배당하는 모든 인류는 죽음의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야이로도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야이로를 예수를 맞이하는 환영의 인파 속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실 야이로가 이러한 자리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의 직책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에는 그 예수를 맞이하며 그 예수를 열광하는 인파 속에 있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에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그런 랍비의 역할은 아니지만 누가 순서를 정하고 누가 순서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는 누가 할 것이며 그 회당의 전반적인 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을 총괄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던 야이로가 지금 저기 나사렛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젊은 청년을 맞이하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취급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안 좋은 고향으로, 안 좋은 지역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지금 유대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그 사람을 환영하러 회당장인 야이로가 오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에는 이 야이로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인 눈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나사렛에 온 한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만한 기난 이야기가 이 야이로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야이로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죽음 앞에 강하게 내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야이로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간청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자리에 이 사회적인 눈초리와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시작입니다. 그 야이로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야이르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예수님을 데리고 야이르의 딸에 있는 그 집으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은 야이르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길을 헤치고 나가보지만 여전히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그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진 힘을 다하여 야이로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예수님의 앞에 서서 길들을 헤치면서 열심히 그 길을 뚫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참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야이로는 가졌을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알았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야이로와 동일한 생각을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인파가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서로 밀고 밀칩니다. 이거 밀고 밀치는 과정 속에 몸을 터치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쯤에서 멈추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야이르의 마음속에 점점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초조해집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실까? 나랑 가는 게 싫으신가? 내 정성을 못 느끼시나?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초놈을 아끼고 있는지 모르시나?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만하면 여기서 정리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그러자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이 손을 댔다는 말과 함께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손을 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한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었을 겁니다. 그냥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야이로에게는 마치 천년과 같은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예수님은 그래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안타까움과 조급함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야이로의 불안함은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 라고 말할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는 절망감 속에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압니다. 죽음이 한번 임한 그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도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야이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의 슬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 굉장히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일 겁니다.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를 잃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카톡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동창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여자들은 남자가 죽으면 화장대에서 화장을 고치면서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슬픔, 특별히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아마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절망으로 아픔으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동안 보였던 행위, 특별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 행위는 야이로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 왜 이러시지?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러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초조함, 불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 자리에 잠식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인과 대화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때에는 아마도 불만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만 얘기하시고 빨리 가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열두의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낳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을 맛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 역시 야이로입니다. 이 예수님만 내 딸에게 간다면 이 열두애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으로 갈 내 딸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으로 그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경험했던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야이로의 집에 갈 그 과정 속에서 야이로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길들을 열어서 예수님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50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누가 이른 겁니까? 예수님이 이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주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54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명하셨고, 56절에 가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더 이상 힘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자기 집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울려나오는 곡하는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아,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체념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 절망에 있는 야이로에게 소망으로 다가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을 통하여 믿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받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낙심된 마음이 사라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시간들을 지체했던 것은 야이로의 마음을 믿음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12년간 혈루증으로 앓아서 너희 공동체 안에 죽은 자처럼 외면당했던 그 여인이 다시금 소생하여 그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내 딸이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릴 테니 나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야이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눈으로 본 일이 자기의 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픔에 닥쳤을 때는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로 그 사람의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그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 읽게 되면 단편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기록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한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과정에 전혀 연관이 없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마치 짬뽕돼서 이것들을 잘못 편집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한 일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연거푸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분만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의 순간을 거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을 거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두 사이 속에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와 오후 성경 공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섭리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이 안 되어도 낙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조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평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자기 딸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낙심하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잘 되는 일들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